B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에 붙잡혀 있다 지난달 30일에 풀려난 태국인 5명이 9일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 도착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마리 사응이 얌퐁 태국 외무부 장관은 인질들이 석방되고 귀환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사람들은 거의 500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풀려난 뒤 건강검진을 위해 이스라엘 병원에 10일 머물렀습니다. 태국인 인질 6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사응이 얌퐁 장관은 인질 1명이 여전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다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으며 성공할 때까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지난달 인질들이 풀려난 뒤 카타르와 이집트, 이란, 튀르키예, 미국, 이스라엘에 감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사우디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집트와 요르단은 그런 제안을 비난했습니다. 이집트는 해당 제안이 사우디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 말을 일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점령주의적 사고방식은 팔레스타인 형제들에게 팔레스타인 영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팔레스타인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자지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미국이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본이 피하는 문제를 두고 낙관적인 생각을 9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공영 NHK 방송과 회견에서 일본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백악관 회담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 관세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주에 발생한 무역 전쟁에서 아직 빗겨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의 미국 내 유입을 막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세 부과를 한달 유예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정부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보도를 두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취임한 뒤두 지도자 사이에 소통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사람들 죽음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타스 통신에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두 지도자 사이에 통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8일 정부 효율화부 도쯔가 연방 재무부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뉴욕 연방지법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도쯔가 민감한 결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로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보고에는 세금 보고와 사회보장 혜택, 연방공무원 급여 내역 등이 있습니다. 앵겔마이어 판사는 새 정책으로 민감한 기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고 해당 시스템이 해킹해 이전보다 더 취약해질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월 20일 이후 결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려받은 정보를 모두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쯔는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첫 담화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당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첫 비난 담화를 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는데요. 윤 기자,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입장 표명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령 지난달 26일에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힘의 불균형에 초강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고요. 또 지난 2일에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과 판매를 전쟁 책동이다.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 나온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첫 번째 담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미국 고위 당국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한반도 관련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미국에서의 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이 발표한 담화의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최 기자, 담화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는데요. 제목이 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를 걸고 들 자격이 없다 이런 건데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불량배 국가라며 북한을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 그런 것이고요. 이어서 이 같은 그 언급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문성은 주권국가의 영상, 이것은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미 국무장관의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과 배치되는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강력 규탄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사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터뷰는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월 30일 미국의 그 라디오 방송이죠. 그 시리우스와의 그 메간 켈리 쇼에서 한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인터뷰를 별 주목하지 않았고 또 인터뷰 자체를 보면 일반적인 국제 문제, 그러니까 파나마 문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에 할애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여기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딱 하나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는 지금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와 상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바로 문제 삼아서 그 담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북한이 지금 그 공식적으로 뭐 큰 반응, 움직임 이런 것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역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담화를 보면 표현 수위가 그리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 수위가 높지 않을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그런 대응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담화를 보면 이 북한이 이제 주권국 존중 그리고 내정 불간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자국과 대화를 하려면 이것이 이제 원칙이 돼야 한다. 주권국 존중, 내정 불간섭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미북 간 협상 재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불량 국가라고 북한을 지칭하는 이런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이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이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담화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것은 역시 그 북한도 내심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보면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 그 대화의 손짓 이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 핵국가더라 이렇게 보유하는 건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똑똑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와 김정은은 잘 그동안 지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비교적 유화적인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회담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 거론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그 잘하는 짓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하다 이런 인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참모를 끼얹는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회담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회담 그 기회가 날아가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담화를 내면서 관심은 끌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에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미국으로부터는 무슨 특별한 반응이 나온 것은 보지 못했고요.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불량 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북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조치와 발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주목되는 현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번 담화와는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강화 방침을 비난하는 입장도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 외무성 산하 그 군축평화연구소가 이일 공보문 형식으로 내놓은 건데요. 이 공보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그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추진에 대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등 동맹국이 추진하는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 등 여러 지역에서 사드와 같은 전단 창비를 많이 배치하려는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려는 것이 불보듯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미국이 그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하려는데 이것이 추진될 경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핵 강화 정책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들과의 그 대미 공동전선을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3월 미한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을 하거나 비난 강도를 높이진 않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3월 달이면 매년 미국과 한국군은 정례적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도 이제 현재로서는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는 없지만 일단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년처럼 연합훈련을 미군과 한국군이 실시한다면 당연히 북한으로부터 강한 비난과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 여부, 재개 여부로 미국이 조기에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북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백악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첫 임기 때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임 기자, 이 발언을 즉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발언이 즉흥적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이 발언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똑같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리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협상의 시작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시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결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북한을 핵보유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 듣기에 보여서는 좀 상충된다 이렇게 그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그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과 달리 본인의 그 개인적인 외교적 아젠다, 외교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외교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 대통령 차원의 발언을 계속하고 이와 별도로 국무부 또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발언이 좀 그 결이 다른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권 1기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권 1기 때는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을 했는데요. 당시 이것이 그 국무부나 백악관 국가안보회가 추진한 것보다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아젠다, 개인적 외교적 목표를 위해서 추진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그 공식적인 그 미국 정부기관 국무부와 백악관 안보회의와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의 발언이 아마 뒤섞여서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 볼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손짓에도 불구하고 1월 25일 순항미사일을 쏘고 29일 핵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김 위원장이 핵시설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북한의 기본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제 재개되기까지는 북한의 지금까지의 군사적 움직임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방문 등은 이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해보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순항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방문 외에 더 그 고도의 강도 높은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고 있는 대화의 신호가 그다지 싫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엉거주춤한 자세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그 약간 그 결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한 인물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핵보유국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만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결이 다른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느 것이 미국의 진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진짜 그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일종의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볼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도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언젠가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목표 이런 것은 제재를 푸는 겁니다. 동시에 본인들의 그 핵보유국 지위를 그 인정받는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해줄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 돌아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좀 그 엉거주춤하다, 좀 망설인다. 이런 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별열로 끝난 미국 정상회담을 아직도 굴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굴욕적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바로 이런 점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의 신호가 나오는 것에도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 있었죠. 그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은 이미 미국과 그 협상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은 아무리 겉으로는 타협을 내세우고 하더라도 결국은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최종적인 대미 협상에 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굉장히 미온적인 북한의 입장이 어떤 데서 비롯된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추진할까요?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19년 미국과 북한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시에는 추진했던 것은 미국이 추진했던 것은 빅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핵물질, 핵프로그램 모든 것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결렬, 실패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4, 5년이 흐른 지금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상당한 핵 고도화, 미사일 고도화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 2019년과 같은 빅딜,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는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핵 협상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아마 빅딜보다는 스몰딜,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 등을 동결을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일종의 작은 딜, 작은 거래, 스몰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몰 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제시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몰 딜을 통해서 사실상 그 전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 전제로서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되고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상시적으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한국이 몇 가지 미국으로부터 분명한 담보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는 하되 대신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또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확실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그 북한의 그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그 외교 우선순위를 좀 몇 가지 꼽아보면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관세 문제, 중국 문제, 중동 문제, 파나마,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아마 이런 순서가 될 거고요. 북한은 아마 그 다음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외교 현안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그 우선순위는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북 대화가 올 여름까지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실 최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북한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 여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하고 또 이로써 대화를 재개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대화 자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와 맞물려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탄핵 사태로 한시적 대행 정부 체제인데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조율이 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정상 차원의 그 외교적 조율 이런 것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가 한국의 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일종의 뭐 상견례를 한 이런 건데요. 지금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정상 간 회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상 외교에 상당한 그 의혹을 내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 간에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그 탄핵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지금 직무정지가 당해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상 간의 외교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공약을 밀어붙이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주민 추방과 국제기구 탈퇴 등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기자, 미국의 관세 전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은 이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맹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오랜 동맹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나 일본도 예외 없이 이 관세 추가 부과에 그 말하자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경제적인 이유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 현안과 연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임기 초반에 말씀하신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 마약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입되는 것을 이 세 나라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유입되는 것에도 멕시코나 캐나다 등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것이 이제 국내 정치 현안과 연계한 압박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일단 한 달간 그 실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것을 실행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많은 결정해서 발표하는 등 이제 바야흐로 이 미중 간의 그 경쟁과 대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최 기자,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제 25% 관세를 물리고요. 중국은 10%의 그 보편 관세를 그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그 미국의 유력 신문들이 이것을 그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이제 재정 수입을 올리자는 뭐 이런 것인데요. 재정 수입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은 그 비용, 관세 그 또는 그만큼 올라가는 비용은 결국 그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인플레를 잡겠다 이런 것에 그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리석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앞에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정치적 외교적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두 인접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부과를 했는데요. 아마 나머지 국가들도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 등에도 아마 관세를 부과할 텐데 이렇게 되면 상대 국가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그렇게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중국 등과 일종의 경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니까요. 외교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방국들을 이것은 그 일종의 그 적대 관계로 바꿔놓는 그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5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주변국으로 가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 중동의 정세를 극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년 넘게 계속됐던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단 휴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은 이 휴전에서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전 발언으로 급격하게 그 전환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 세계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체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냈고요. 또 미국의 우방인 유럽연합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에서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사회는 미국을 포함해서 그 국제사회가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개의 독립국가론을 오랫동안 지지해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그런 제안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고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이 그 발언에 대해서 인종 청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아랍국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그 아랍 국가들은 상당히 그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자 지구에만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한 210만 명 정도가 그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그 이스라엘의 오랜 그 전쟁 폭격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 가자 지구를 벗어나서 딴 데 피난민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가자 지구로 돌아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떠나서 다른 국가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들이 그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죽어도 우리 고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집트 대통령 또 다른 아랍 국가들도 절대로 우리는 그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그 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또 다른 국가들이 전부 다 이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환영하나요?
예,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그 입장 표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그동안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사실 그 영토를 넓혔다고 할까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사실상 서서히 침탈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그 인근에서 몰아내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영토도 확장하고 또 평화도 유지하는 길이라고 그런 입장을 굉장히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그런 입장을 취해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구상에 굉장히 힘을 받고 또 그래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해왔는데 이제 두 국가 해법은 끝난 건가요?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정부의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두 개의 국가 해법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도 독립국가를 이루고 또 팔레스타인도 별개의 그 독립국가를 이뤄서 두 개의 국가가 국격을 그 인접국으로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이 그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그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이었고 이 문제는 유엔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도 두 개의 국가 해법이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지금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딴 데로 옮기고 미국이 이것을 그 확보를 해서 새로운 뭐 지역을 만들겠다. 올해 주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추구해온 두 개 국가 해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좀 주문인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그 대답을 내놓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두 개의 국가 해법은 상당히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첫 담화를 냈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배경과 그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2004년 한국에 정착한 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대학에 진학해서 석사 공부까지 하다가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 공부를 한 탈북민 김성열 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산에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남북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청진이 고향인 김성열 교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북송, 다시 또 탈북, 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10대는 사춘기를 겪을 그런 어떤 교류도 없었고 이제는 좀 배워야겠다. 뭔가 알아야겠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김성열 교수가 탈북 이후 학업에 뜻을 품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북한의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한 이유가 생계형 탈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저희도 그 혹독한 경제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듣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일단은 제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중국 북경 지역에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북경 지역에 가서 다른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몽골 루트라고 합니다. 몽골 루트로 해서 이제 한국에 오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커를 만나서 어머님하고 같이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드릴 돈이 없었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한국에 온 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어머니를 데려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렇게 한국에 먼저 입국한 김 교수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김 교수의 어머니 또한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어머님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그 브로커가 그럼 후불로 정착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후 중국에 남아있던 누나도 김 교수의 노력으로 한국에 정착했고요. 김 교수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의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오면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사실 대학교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적대계층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뭐 토대가 나쁘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고 그런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책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뭐 거기 뭐 한국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올 때마다 가져오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과 또 역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철학이나 정치나 뭐 이런 쪽으로 역사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김 교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부터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다니며 한글부터 다시 배웠고요. 약 1년 만에 초중고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죠.
하늘꿈이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중학교 1학년 중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 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대입 검정고시라고 한 마지막 시험까지 4개 정도를 시험을 봤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고 과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천안에 고신대학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요. 그분들 중에는 이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고대 출신들도 있고 카이스트 출신 다양한 어떤 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각자 뭐 영어 잘하시는 분, 뭐 수학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과외를 받았죠 계속. 그래서 오전과 오후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과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더니 어쨌든 뭐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4개 정도를 다 통과했더라고요 제가.
대입 검정고시까지 모두 통과한 김 교수는 고민 끝에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대학원 진학의 과정까지 들어봅니다.
대학교를 7년 다닌 이유는 한동대가 거의 수업 절반이 거의 한 60, 70%가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어학연수를 많이 했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사실 영국에 유학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국내 대학원에 지원을 해보자. 근데 또 학비가 없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근데 마침 그때 미국에 헤지펀드 하는 전문가죠.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탈북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어느 대학,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세대를 갈 것인가 고대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세대학 일반 대학원으로 가자. 이제 통일학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관계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그렇다면 김 교수는 대학원에서 어떤 주제로 석사 과정 논문을 썼을까요?
대학원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내 분야를 찾아야 되고 내 포지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우드로 월슨 센터에 있는 외교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냉전 시기에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들 관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공식 외교 문서거든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북중 관계로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 교수는 석사 과정을 하는 도중 또 다른 고마운 기회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석사 딱 입학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1월 달 2016년 1월 달이었는데 남영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공공 외교 담당 어떤 분이 지금 올 수 있겠냐. 자기 부장이 되시는 미국 분이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거기 갔죠. 가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북한이라는 지역이 뭐 독재가 영원하다는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꼭 무너질 텐데 이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시기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미국 가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고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좀 보고 싶다. 지금 우리 탈북 청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찾아보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봅시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미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여기 좀 와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안에 탈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를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 장학금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김 교수는 석사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까지 준비했고요.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인 맥스웰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박사 논문을 쓰던 도중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와, 그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논문에 참고할 자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논문을 이제 교정하는 시기를 한 몇 개월 정도 지도교수하고 계속 줌으로 이 단어 왜 여기 왜 있냐, 이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몇 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집에 베란다가 있는데 어느 날에 제가 그 베란다에서 술 마시며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아 여기서 박사 포기하고 취직이나 하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다 왔는데 또 왔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수정의 작업을 거쳐서 교수님들 딱 보냈더니 교수님이 일단 또 수정해라. 한 세 번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날아와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이건 사람 미쳐가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진짜 바란다 하면서 그 논문을 최종 논문을 이제 교수님께 보냈더니 교수님이 아, 이 정도면 심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2021년 12월 김 교수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for 그리고 since 이 두 단어를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Lucia,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city?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Yeah, I'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Lucia,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city?
루시아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여기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Yeah, I'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네, 2010년부터 여기 살았어요.
For, since.
For, 그리고 since. 모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할 때 쓰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For, F-O-R은 기간이나 시기를 표시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For the weekend, 주말 동안, for ages,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렇게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대충 오랫동안 말할 때 for, F-O-R을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New York for the weekend.
우리는 주말에 뉴욕에 가요.
I've known you for ages.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알았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a long time.
나는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For can be used when talking about the past, present, or future.
또 for, F-O-R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관계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Last year, I traveled for 3 weeks.
작년에 나는 3주 동안 여행했어요.
I'm traveling for 3 weeks.
나는 3주 동안 여행하는 중이에요.
Next year, I will travel for 3 weeks.
내년에 3주 동안 여행할 겁니다. 하지만 for, F-O-R과 달리 since, S-I-N-C-E를 사용할 땐 특정한 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시점 이후의 기간을 뜻하는 거죠.
I have lived here since 2010.
여기서 2010년부터 살았어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8 a.m.
오전 8시 이래 비가 오고 있습니다.
I have been walking since 5 p.m.
오후 5시부터 걸었어요.
Remember, for is used with a period of time, while since is used to refer to a specific point in tim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or, F-O-R은 기간이나 시기 전체를 표시하고 since, S-I-N-C-E, since는 특정 시점 이후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끝으로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물어보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Lucia,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the city?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Yeah, I'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for, since 두 가지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비오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뷰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뷰의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